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적 순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정 결혼 안에서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적 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세 번에 걸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구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아내를 모함하는 남편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와 동침한 후에 아내를 미워하게 되어서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무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언약을 깨트리는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또 성적인 순결을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무고를 당한 당사자 이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의 부모라는 점인데요. 15절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안으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멘. 이처럼 여인의 부모가 나서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처녀의 이 성적인 순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딸의 성적인 문제는 가정,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론을 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면은 남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비방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이것을 공개하고 떠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이 남자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면은 설사 자기 아내가 순결을 잃었다고 해도 이처럼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동정녀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남자가 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이유는 남자가 신부의 집에 지불했던 지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은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누명을 쓰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남자의 의도를 굉장히 악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 이런 식으로 남자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마 당시에는 남성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결혼을 할 때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 안에서의 사랑, 약속 안에서의 결혼으로 그 결혼을 하기보다도 욕망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욕망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기도 하죠. 그 예가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 나서 그를 미워하게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남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무고하게 된 경우 부모의 딸이 처녀를 적극적으로 딸의 처녀됨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17절에서 장로들 앞에 나가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딸의 처녀된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표적은 첫날 밤 처녀막이 파열되면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고 또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월경을 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로 딸이 처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남자의 무고가 밝혀지게 되면은 남자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되었고 또 은 100세겔을 여인의 친정에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이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함부로 여인을 무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아내를 무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또 만일 여인이 정말로 처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여인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20절, 21절을 보면은 죽음입니다. 그만큼 또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인이 순결을 잃어버린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은 남자가 고발을 해서가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이 받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성읍 장로들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요. 이 여인의 이것은 이 문제가 단지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결의 위협을 받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간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법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여인의 남편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타비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십계명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간음은 여인의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둘 다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경종을 울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녀 순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처녀가 약혼을 한 경우 또는 약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처녀가 약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남녀 모두를 처형하도록 그래서 악을 제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남자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여인을 강간한 것이라면은 남자만 처형을 하도록 해서 하고 여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하면은 남자는 반드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욕망 안에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평생 이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한 경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죽이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명기 법은 그보다 좀 더 발전해서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훨씬 더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친어머니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동시에 결혼 안에서 그 성관계가 허락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가 단순히 남녀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깨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다른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이룬 가정의 비밀, 이 비밀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적인 순결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중범죄로 다루시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남성들은 이 말씀을 남자가 여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부장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식으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시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 또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도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나 권사나 또 일반 성도들이나 서열이 없죠.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또 서열이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악한 남편들에게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라. 그리고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끝까지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악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만 여기거나 또는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고 가정을 지켜라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여인에 대한 보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사라지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연약한 가운데서 가늠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여인이 지은 그 죄 대가를 다 지시는 그런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의 문이 더 넓어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순결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적인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가늠한 여인에 빗대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늠을 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우리 안에서 모두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그런 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리고 언약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약을 통한 사랑입니다. 젊은 남녀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막 마음 안에서 뜨겁게 뭐 일어나는 그런 사랑, 이것이 순수한 것, 이것만이 순수하고 뭐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잘 들었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언약 안에서 사랑할 때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따라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라면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도 언약 안에서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십시오. 세상과 벗대는 음란한 악을 다 제거하시고 날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